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추수감사점 다음날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90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26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금액이 총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9억 1천만 달러에서 2.3%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0년에 90억 3천만 달러에서 1.3%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전체 상원 의석 수 100석 중 남아있는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조지아주에서 다음 달 6일 결선을 앞두고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8일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는 어느 후보도 과반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법에 따라 결선이 실시되는데 이번 조기 투표는 26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원옥 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보다 득표수는 약간 앞섰지만 과반수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이미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원옥 현 상원의원이 승리하면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51대 49가 되고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승리해서 의석수가 50대 50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미국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인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고객을 상대한 한 은행 관리자가 해고됐다고 AFP통신이 27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수도 근교에 있는 쿰 지역의 한 은행 관리자가 지난 24일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고객을 상대했고 이에 따라 쿰 주지사 명령에 따라 해지 처리됐다고 이란의 메르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 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국가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 마우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 두 달 넘게 이란에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0대1로 졌습니다. 27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경기 시작 64분 만에 첫 골을 넣은 앞서 스페인의 0대7로 대패했던 코스타리카는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찌감치 16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이번 패배 후에도 여전히 2조 내에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통 축구 강국인 스페인과의 경기가 남아있어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1일 스페인과 맞서게 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6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는 경기 시작 64분 만에 첫 골을 넣은 리오넬 메시 선수의 활약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기 시작 87분 만에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며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아르헨티나는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대1로 패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30에서 40달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당초 주요 7개국 G7이 제시한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다음 달 5일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건 전 세계에 대한 석유 공급에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자금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의 적정한 상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경우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판,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이루어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연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나름의 경고이자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등에 맞선 그런 조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네. 북한이 그 단초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에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확장 억제란 것이 핵 공격에 대응해서 전술 핵뿐 아니라 전략 핵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 현지 지도에서 이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단호하게 핵에는 핵으로 그리고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강대강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핵 전략 무기들을 확대 강화하고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 것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이 북한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제화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갈수록 위기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화성 17형 미사일은 정상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진전이 많이 된 것인가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진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 17형 그 ICBM은 최고 고도가 이제 6,000km, 그리고 비행 거리가 한 1,000km, 속도는 그 음속의 마하 22, 음속의 22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이제 발사할 경우에는 한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그 ICBM의 그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최초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 그 기록에 따르면 1998년 8월인데요. 당시에 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24년 만에 북한이 그야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화성 17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초로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게 2020년입니다. 10월에 당시 그 노동당 창건 그 열병식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됐고, 그동안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런 명목으로 한 7번 정도 그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에 시험 발사했는데 그 공중 폭발해서 이제 그 오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터져 버렸고요. 또 11월 3일에는 동해로 이것을 그 태평양 쪽으로 쐈는데 단분리, 그러니까 1단, 2단은 제대로 분리가 됐는데, 3단에 탄두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해에 이제 추락을 했고요. 18일 날쏜게 이제 일곱 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긴 하지만 이번 것은 아마
예.
정상적으로 단 분리도 되고 발사를 했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17형은 아마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지한 4, 5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빨리 이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소련의 ICBM,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만든 소련제 ICBM의 설계도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상당히 많이 참조해서 만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은 화성 17형을 이제 괴물 ICBM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미사일 자체가 큰 미사일입니다. 한 예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동식 차량의 11개의 대형 타이어가 장착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데 아마 미사일 크기로만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인데 이것은 무슨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련이 개발했던 미사일을 갖다가 이것을 더 아마 추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좀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ICBM이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겠죠?
이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이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라고 소개한 발언을 보면 김 위원장이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ICBM 부대들이란 표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합참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또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 기술을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IC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 고각 발사로는 사실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그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확인하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한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ICBM이 실전 배치된 것까지는 아직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진입 기술을 이제 더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상 각도로 그러면 다시 ICBM을 쏘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수뇌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에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사일 개발은 거의 한95%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마지막 한5% 정도 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재진입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성층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한 6천조 정도의 높은 열 그리고 굉장한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기술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했을 경우에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000km를 나를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 쏴보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이 쉽지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쏴서 비행 거리도 확인을 하고 또 재진입 기술도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 각도로 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이 또는 뭐 인도네시아 근처로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고 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탄착 지점에 그냥 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특수 선박이 가서 이를 대기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측정을 하고 뭐 탄두를 회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 그럴 만한 선박이나 그 기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상각도로 몇 번 쏴보고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상각도로도 쏘지도 않고 ICBM이 이미 다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추가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 북한 수뇌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신문에는 이번 시험 발사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실려 있고요. 또 그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 미사일 발사장이 뭐 위험한 것일 텐데 딸을 데리고 온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관측들, 분석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사일 발사장은 또 위험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도로 위협적인 그 전략 무기 시험장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그 ICBM이 북한의 전략 무기로서 안전성을 갖췄다 이런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고요. 권영세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ICBM 발사도 일상적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 발사는 일상적인 것이고 자기들은 전혀 특별히 생각하거나 오히려 아이랑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김 위원장 딸이 후기자가 혹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뭐 가능할까요?
상당히 뭐 그런 거 점치는 것 자체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예. 그 미사일 발사장에 등장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름은 이제 김주애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그 아홉 살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딸과 함께 그 등장한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공개되자 그 AP 로이터 등 외신은 그 북한의 그 권력 세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사진이다 이러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그 김주애가 등장했때는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뭐 4대 세습이니 권력 세습을 점치는 것 자체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의 그 4대 세습을 권력을 점친다는 것이 좀 이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딸이 지금 9살입니다. 그러니까 29살에 가령 뭐 권력을 세습받는다 해도 2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뭐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금 뭐 그 딸이 세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살 치고는 상당히 그 숙성해 보이는 그런 뭐 키라든지 좀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혜정 부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한 데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 뭐 그런 그 의도가 또는 배경이 뭘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도 그 핵심은 이중기준, 북한에 대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네. 있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가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또 두 나라의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ICBM 발사를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중기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거리든 중거리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유엔의 그 틀 안에서의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기준의 틀에서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그 이런 그 공식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그 언어로는 참 드물게 보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한 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럼 의도가 뭐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그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날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담화를 냈는데 일반적인 담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말 담화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따라다니는 충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치 바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그 정부 성명, 정부가 발표한 어떤 문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그 막말 담화를 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 같은 그 담화를 낸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거죠. 거기 담화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남한은 그 관역이 아니었다, 표적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 표적이 됐는데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 하나 깔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각시키려는 그런 것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그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도발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김여정 담화가 보면은 담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막말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그 역효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식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난,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품격을 갖춘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그 욕설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북한 정권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는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위협이 영내 동맹과 파트너, 한반도와 그 너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ICBM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뭐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그것이 ICBM이 됐던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던 그동안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미국 정부 그 성명을 보면 이번에 커비 조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비 조정관의 이번 설명도 보면은 그 영문 속에 아까 들어보셨지만 This particular launch, 특별한 이 발사, 이번에 발사라는 것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 발사한 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의 물리적으로 그 말하자면 미국 영토에 이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낙하한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커비 조정관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영토의 그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미국 영토를 겨냥해서 발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미국의 직접 그 발사가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예예예. 기자가 7차 핵실험 방지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커비 조정관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과 그 어떤 그 직접적인 그 소통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그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1B가 다시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 갈수록 미한 미일 공조가 계속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네. 북한이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상당히 10차례 가깝게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요. 여기에 공군, 미군도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강하게 그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가 다시 전개되기도 하고요. 또 그때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이렇게 그 연대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은 22일 하와이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북한을 특별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하와이에 그 아시는 대로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데 22일 날 네. 기존의 그 사령부하고 별도로 미사일을 전담하는 그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자주 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는 두 가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차 이 같은 미한일 공조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통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는데요. ICBM 발사를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에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일본 해안선에서 12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한일 등 14개국이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말았는데요. 뭐 이것이 뭐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고요. 올 들어서 지난 예. 5월 이래로 이 북한의 ICBM뿐 아니라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말하자면 위반 발사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소집이 돼서 논의를 했지만 그 상임이사국 다섯 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자면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세 서방 측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유엔 안보리는 어떤 것도 결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는 아무런 말하자면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안보리가 이렇게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는 이제 언론 발표문이 있고요. 의장 성명이 있고 또 가장 강한 것이 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인데 언론 발표문도 합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고 해도 안보리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여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미국 측에 동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예상을 한 바지만 특별히 이번에서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각각?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이날 그 회의에는 그 중국에는 그 장진,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한 4분 정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대로 이 문제의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 미국이 하루빨리 결단을 해서 성의를 보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놔야 하고 북한의 그 정당한 우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 대화를 해라 이런 그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는 또 중국이 그 북한의 그 ICBM 발사를 이제 규탄을 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일체 그런 얘기 발사 규탄도 안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일체가 없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날 그 안나 에브스티그비나 그 부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그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서방 국가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 이런 내용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의장 성명 추진은 뭐 진전이 좀 보입니까?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 그린필드 대사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서 그 러시아 측이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지난 5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 의장 성명 정도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었고요. 여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추진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 네. 러시아가 그럼 의장 성명은 합의를 할 것인지 이것 또한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네.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엔 대표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하고 또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14일 발리에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보도된 걸로는 그 양측이 뭐 어떤 합의라든지 또는 합의 가능성 이런 거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뭐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그 평행선을 그냥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해빙 분위기라는 게 뭐 아예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그 14일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만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한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북한의 그 핵실험 또 ICBM 발사를 막는 것은 이제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은 기본 입장 북한이 좀 호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해서 별다른 합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라 보면 그것이 그 두 정상이 그 최초로 어쨌든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처럼 그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 뒤로 열린 그 유엔 안보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전혀 무슨 그 미국의 요구에 응하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그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에는 사실 그 소통 자체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일 그 발리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에 일단 그 채널이 열렸고 그 뒤를 이어서 국방부, 펜타곤, 또 그 무역 상대편에서 하나둘씩 지금 그 소통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 바로 무슨 그 정상회담이 됐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아직 해빙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중국에게 그 촉구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그 ICBM 핵실험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중국에게 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런 걸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해빙 무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두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네. 관련해서 좀 한마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사실 그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 해법이 다른 가운데 서로의 말하자면 입장 전환 그리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네. 자신의 입장을 접고 그 말하자면 상대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북한이 이제 중국의 하나의 전략 자산이 이게 된 그런 상황인가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 이렇게 그 북한을 압박하고 그러면은 중국도 북한의 기본적으로 그 핵실험, ICBM 개발 이런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 자체가 일종의 그 신냉전으로 그 돌아간다고 할 만큼 상당히 좀 양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그 협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미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을 괴롭히는데 북한 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 그리고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많은 전례를 세웠듯이 그 부인 마사 워싱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후대 대통령 부인들의 모범이 됐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사 댄드리지 커스티스 워싱턴은 1731년에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댄드리지는 담배 농장을 소유했는데요. 꽤 부유한 편이어서 마사와 동생들은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이었던 마운트 버넌에서 마사 워싱턴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 해석가 메리 와이즈맨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was born the eldest of eight children. So
마사 워싱턴은 8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는데요.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서 농장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농장의 여주인은 모든 걸 다 알아야 하죠. 그래서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과 같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사는 18살 때 같은 이웃에 살던 데니얼 파크 커스티스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커스티스는 38살 노총각이었는데요. 버지니아 제일 가는 부자로 수백만 평에 달하는 토지와 300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이란 나이 차이에도 서로 많이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I had four children born. Four babies in only
마사 워싱턴은 7년 동안에 아이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대니엘 커스티스는 다정한 아빠였는데 1747년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사는 네 아이 가운데 이미 두 아이를 잃은 뒤였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잃고 애 둘만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웃의 소개로 조지 워싱턴 장군을 만났습니다.
마사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었고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숨진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역시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게 컸고 재산도 꽤 있는 데다가 군 장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돼줄 사람, 그리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마사의 눈에 워싱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1759년 1월 두 사람은 만난 지 열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메리 와이즈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unlike my first husband, the general and I are the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조지 워싱턴과 마사는 동갑이었고 둘 다 마지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사는 워싱턴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느꼈죠. 당시 마사의 아이들이 4살, 2살이었는데요. 애들을 포토맥강 언저리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농장 마운트 버논으로 데려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사와 결혼하면서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농장주가 되면서 사회적 위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조지 워싱턴은 마사가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서 데려온 두 남매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여자아이 패시가 12살 때 사망하자 크게 슬퍼했는데요. 나중에 마사의 아들 존이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자 존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맡아서 길렀습니다. 마사와 조지는 농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며 지내는 삶에 만족했지만 시대적 상황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770년대 들어 영국에 대한 식민지 미국인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면서 전장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마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다른 부인들과 함께 군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요. 모금한 돈으로 식량과 옷가지 등 보급품을 마련해서 군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군 야영지에 머물면서 병사들을 돌보고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All of the camps in winter were terribly hard.
겨울철 야영지는 끔찍할 정도로 힘든데요. 군인들 보급품이 떨어지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눈밭을 걸어야 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군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마사가 훌륭한 동반자였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병사 가족들이 군 야영지에 따라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어머니나 아내, 여동생 등이 야영지에 와서 병사들 간호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해주곤 했죠. 조지 워싱턴은 그런 여성들의 도움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1783년 미국의 승리로 독립전쟁이 끝나자 조지 워싱턴은 대륙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운트 버논 농장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지 워싱턴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데요. 마사 워싱턴은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도 자신이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고요. 1789년 5월 남편을 따라서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요란한 축포 소리와 워싱턴 부인 만세를 외친 환영 인파 속에 배에서 내렸지만 마사 워싱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대통령 부인을 지낸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789년 5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부부가 첫 공식 접견을 가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은 언제 떠나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궁정에서 왕과 왕비에게 하듯이 대통령 부부가 먼저 방을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국가 국민답게 자유롭게 떠나도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마사 워싱턴이 일어서서 말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9시에 자리를 뜨신다고. 그리고 자신은 보통 그보다 먼저 떠난다며 방을 나섰다.
네, 이렇게 마사 워싱턴은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안주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당시 부통령 부인이었던 에비게일 애담스는 마사 워싱턴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위엄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First Ladies,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을 쓴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에 따르면 마사 워싱턴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자유롭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사람들이 마사 워싱턴을 참 좋아했죠. 조지 워싱턴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굳히는데 마사 워싱턴이 도움을 줬습니다. 정책 면에서가 아니라 사교적인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사 워싱턴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당시에는 퍼스트 레이디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부인이란 뜻의 레이디 워싱턴이나 대통령의 부인이란 뜻의 프레지던트 레이디가 마사 워싱턴의 호칭이었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과 마사 워싱턴은 백악관에서 살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 부부인데요. 대통령 관저를 따로 세운 데는 마사 워싱턴의 공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이었던 마운트 버넌에서 마사 워싱턴 역할을 맡고 있는 역사 해석가 메리 와이즈맨 씨입니다.
I was the one who said when he was building the new city.
워싱턴 대통령이 새 수도를 건설할 때 대통령 관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마사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부부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8년 동안 대통령 관저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사가 워싱턴에게 대통령 관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죠.
마사 워싱턴은 즐겁고 밝은 얼굴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매일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수감자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작가 캐롤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hat time she left the party and how she was dressed.
마사 워싱턴이 몇 시에 만찬장을 떠났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대접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1787년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마사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 몹시 화를 내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마사 워싱턴 왼쪽 뺨에 난 여드름에 대해서까지 이 신문에 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1797년 3월 조지 워싱턴이 세 번째 임기를 거부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마사였습니다. 마사는 마운트 버넌에서 조지 워싱턴과 여생을 즐길 마음에 부풀었지만 하늘은 또다시 마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는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조지 워싱턴이 급성 후두염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마사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요. 워싱턴이 사망한 지 2년 반 뒤인 1802년 5월 68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0-1로 졌습니다. 27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이긴 했지만 좀처럼 골을 넣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코스타리카의 오른발 수비수 히셔 플러의 왼발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앞서 스페인에 0-7로 대패한 코스타리카는 1승을 거두게 됐고 일본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이번 패배 후에도 여전히 2조 내에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통 축구 강국인 스페인과의 경기가 남아있어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1일 스페인과 맞서게 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를 2-0으로 이겼습니다. 26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는 경기 시작 64분 만에 첫 골을 넣은 리오넬 메시 선수의 활약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기 시작 87분 후에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며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아르헨티나는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1로 패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30에서 40달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당초 주요 7개국 G7이 제시한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다음 달 5일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석유 공급에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자금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의 적정한 상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경우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60달러 정도의 상한선은 인위적인 제약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제재가 효과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65에서 70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그리스와 키프로스, 몰타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고객을 상대한 한 은행 관리자가 해고됐다고 AFP통신이 27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수도 근교에 있는 쿰 지역의 한 은행 관리자가 지난 24일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고객을 응대했고 이에 따라 쿰 주지사 명령에 따라 해직 처리됐다고 이란의 메르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 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국가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 두 달 넘게 이란에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위 참여자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추수 감사절 다음 날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90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대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26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총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9억 1천만 달러에서 2.3%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0년에 90억 3천만 달러에서 1.3%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매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건 소비자들이 실제 매장에 나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규였습니다. 11월 27일 일요일 VOA 저녁방송 모두 마칩니다.